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하며 하루를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를 키우며 하루 분주하게 지났지만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그 발달된 인터넷을 컴퓨터로 사용해서 서로 모여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뜻있게 살게 하시고 의미있게 살게 하시고 주위에 좋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많이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그들이 다 살아야 되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훨씬 힘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은 가슴속에 믿음 하나 잘 물려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것 많이 배워서 하나님 의미 있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며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는 귀한 성경대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가슴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따뜻함과 하나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 그런 것들로 우리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간 게 오늘 진도입니다. 오늘 나간 게 우리 지난번에 진도를 확 많이 나갔습니다. 무슨 내용들이 나왔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만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본능적으로 참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난 나가지 않습니까? 피난 나가는 그때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 금식하면서 받은 게 뭡니까? 그럼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 중에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내 이름은 망령되이도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지 이런 것도 쭉 봤는데 지금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곧바로 모세가 또 하늘나라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또 며칠을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또 40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연속으로 40일, 40일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80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싫어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마지막 시간에 뭘 했나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분 그럼 큰일 난다 그랬죠. 그렇죠? 아,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 그런데 three persons가 있다 그랬습니다. 삼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이걸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본질은 꼭 같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개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를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켈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면 더 어렵게 설명하고 더 뭐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걸 뛰어 넘어가도 된다고. 그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지만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퍼스널, 세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들의 역할을 한번 봐라.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그 집에서는 또 아빠지만, 또 가게 나가면 사장님이고, 또 친구들 만나면 뭐 동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봐.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을 봐라. 같은 물이지만은 그게 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다. 그것도 물은 물이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얼으면은 그 얼음이다. 그리고 그게 얼음이 녹으면 물이다. 같은 물인데 세 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생각이 단단하면요, 절대로 이단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 이단들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하나를 잘못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몇 퍼슨이 있습니까? 몇 위가 있습니까? 삼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완전하시면서 각 하나님마다 또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도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굉장히 신학을 하시면서 정통적인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학자들은요, 전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만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three persons로 되어 있습니다. 그 persons 할 때 P는 대문자로 씁니다. 우리 person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14장.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조차 성경은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 저 앞장에서 뭐,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은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거짓 신들과 하나님께서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요. 1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냥 우리가 여기는 사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럴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괄호 1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괄호 1번 시작. 인간의 사색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참뜻을 살필 수도 없고 살펴서도 안 된다. 인간의 사색이 가장 발달한 학문이 뭡니까? 그러면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때 우리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색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켈빈이 글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안경을 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안경을 끼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예전에도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도 하나 있죠. 책상에도 있죠. 제 책상에도 있죠. 이게 근데 돋보기는 희한하게 자꾸 잊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놓아두고 다닙니다. 연세드신 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켈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이 들면은 눈이 심해서 잘 보이지 않지 않냐고. 그럴 때 무엇을 깨야 되냐고. 그 당시에도 안경이 있었나 봐요. 안경을 깨야 되지 않냐고. 마찬가지라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가 그럴 때 그게 뭐라고요? 성경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하게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막 따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그 허구보담도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 서클 말고 우리 서클 아닌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도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진화했다는 거는 이 말이 잘 안 돼요. 우연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는 막 이 사람들이 확률로 칠 때요. 막 1/1/1로 칩니다. 1/1/1. 그거는 자동차를 다 망가뜨려 놓고 그 자동차를 큰 보자기에 넣고 막 흔들어서 혼자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나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 자동차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큰 보자기에 넣고 이거 촤삭 흔들면 그게 자동차가 될 확률이 없잖아요. 우리 그건 제로잖아요. 그게. 그런데 진화론이 그런 제로에 가까운 데로 그걸 이렇게 믿고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근데 하여튼 하고요. 하나님과 창조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번을 이렇게 보시면 2번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6일간의 사역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켈빈이 재밌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 사람 며칠째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 첫째 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째 날? 셋째 날? 손이 올라갈동 말동 하시는 분들 계시네 벌써. 다섯째 날? 사람 여섯째 날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 이제 아주 조심하셔서 안 올리지, 그렇죠? 사람은 6일째 만들었습니다. 그 6일째 만든 거를 이렇게 가만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이 켈빈 이분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5일 동안 만들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는 겁니다. 5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5일 동안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일 창조를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일 창조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뭐였습니까?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라고 표현됐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 쉬는 날을 뭐라 그러죠?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쉬시면서 야 너도 7일째는 좀 쉬어라. 그 쉰다는 뜻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7일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성도님들 이 6일 창조에 대한 설명도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이렇게요. 2절, 3절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늘 창세기 찾을 때는 그러죠. 아직도 뒤적거리면 안 된다 그랬죠. 창세기는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했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이걸 왜 복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5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나서 쉬시고 나는 그 다음도 너희는 이날을 안식하면서 편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쉬어라? 왜 그날을 그렇게 쉬게 했습니까? 그날을 복날로 만들어서 그날을 그 날에 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날을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날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 날에다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면 자동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날은 복날입니다. 성도님들 복날 뭐 하세요? 주로 여름에 세 번 있지 않습니까? 초복, 중복, 뭐 이제 말복 뭐예요? 수박 잘라 먹고.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감한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뭐 사 먹으러 갑니까? 예, 보신탕 사 먹으러 가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용감한 남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숨어 사는 것. 한국에서는 복날, 중국에서는 복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날은 뭡니까? 그러면 제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날에다가 복을 줬습니다. 절대로 그건 잊지 마세요. 그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것은 다음 사상이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거고요. 성경을 보시면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키기만 하면 뭐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게 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3번 한번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구만 섬기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부터 보시면, 이제 3번은 조그만 제목 위에 있는 타이틀을 제가 안 적었습니다. 지금 3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angels,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16세기 이때도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거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는요, 꼭 그거하고 같은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거 꼭 같은 거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누구만 만유해 주십니까? 하나님만 만유해 줍니다. 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천사 있는 거 믿어요? 이게 너무 안 사리셔도 됩니다. 이건 틀려도 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사려도 됩니다. 학점하고 관계없습니다. 천사가 있는 건 믿으세요? 예, 천사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요. 천사는 머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천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성경이 깨우쳐져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만유해 주시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천사는 부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을 논하기 전에 천사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신성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피조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리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4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4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4번 시작.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20, 21 앞에 있습니다. 천사 있습니다. 천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 천사를 보내갖고요. 베드로도 옥에서 꺼내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 어려울 때는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럼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부리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뭐여?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돼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막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로 한번 비춰보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천사 그러면 얼마나 귀가 번쩍 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룹니다. 많기는 많은데요. 그 다음 마귀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켈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서 이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천사 그러면 막 이 중세시대 때는요.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에도 바늘 있잖아요. 뾰족한 바늘. 뾰족한 바늘을 탁 놔두고 요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지를 막 디베이트하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몇 명 올라갈 것 같아요? 뾰족한 바늘 위에.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막 싸웠다니까. 그거 갖고 막 싸웠습니다. 그런 호기심 발동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것도 다른 거 찾아다니면 제가 종종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알고 싶냐? 좀 빨리 올래 일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 안 가지셔야 됩니다. 천사에 관해서는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돼갑니다.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 있는지 그런 걸 모르셔야 됩니다. 근데 중세시대에 있던 그게 막 핫 이슈였습니다. 몇 명.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라 그러는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5번 가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명칭이 많습니다. 뭐 가브리엘 뭐 그런 명칭이 아니라 뭐 하늘의 영, 사자, 천군, 권세 뭐 이런 명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고 6번 아주 중요합니다.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보호자이며 조력자인 천사. 천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의 존재 목적이요. 신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신자의 보호자며 조력자라고. 어려울 때는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 때는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성경도 하시지만은요. 천사들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막 수종 들었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 수종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사건 같아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요거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지막에 샤타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주님 옆에서 이렇게 주님 도와주는 자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떡을 갖다 줬습니까? 빵을 갖다 줬습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영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힘도 이렇게 돋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 내용들입니다. 천사는 조력자입니다. 천사는 도와주는 자입니다. 7번. 이제 7번.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수호천사. 요게 영어를 보면 가디언즈 그리고 이렇게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데 한국말은 보면은 수호천사들과 퀘션 마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원문하고도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이 퀘션 마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밑에 내용을 보지 말고 수호천사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뉘앙스가 뭐 같아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근데 그걸 퀘션 마크를 빼버리면 어떡해? 수호천사들 그러면 무슨 얘기해요? 퀘션마크가 없으면 수호천사들에 대한 설명과 나열과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퀘션마크가 딱 있으면 수호천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번역에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잘했죠? 수호천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켈빈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천사가 한 명마다 한 명씩 다 붙었다고 그렇게 그게 수호천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수호천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예, 이제 그거를 좀 다루는데, 참, 이분 참, 참 대단한 분이에요. 결론은 자기가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게 수호 천사 쪽은 아닌 거로 해서 이렇게 이론을 전개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소자들마다 천사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런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렇게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을 뿐이지 개개인마다 천사들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이런 거 갖고 다루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켈빈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믿고 이거 우상비슷하다, 이건 내 수호천사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뭐 어디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건 내 수호천사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7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알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열심히 탐구한다는 것은 실로 무가치한 일이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알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열심히 탐구한다는 것은 실로 무가치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소천사가 있나 없나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어떨 때는 있었나 보다 없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무 그걸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드는 게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쿨쿨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쿡쿡 이렇게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게 다 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빠져나오기를 위해 가지고 풀리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빼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계집종이 나왔을 때 나야 나 베드로야 나 놀라하고 문을 못 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왔다고 선생님 왔다고 쫙쫙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 미쳤구나. You are m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했는 천사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하고요, 나한테 수호천사가 있을 거야, 옆에 있나 뒤에 있나 위에 있나 이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건 내 수호천사야 그러고 어디 뭐 만들어서 올려놓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게 7번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 그리고 퀘스천 마크가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 8번 보십니다. 그 다음 또 천사가 계급이 있습니까? 천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색깔은요? 흰색에. 그 다음 또 모양은요? 뭐를 달고 있어야 됩니까? 날개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날개를. 근데 그 모양이 맞습니까? 그럴 때,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세요? 네, 어쩌면 우리가 그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천사가 나타날 때는 확 형상을 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한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빛이 나고 흰 옷 입은 사람 같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그렇게 돼 있고 날개를 단 천사 이렇게 표현 없잖아요.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막 얼마나 신지 깜짝 놀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천사들도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때,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천사 이름 두 명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천사 있습니까? 예, 가브리엘. 예, 기억나시죠? 또요. 예, 미카엘. 미카엘하고 가브리엘 두 명은 나오죠. 그죠? 그 중에, 미카엘이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미카엘이.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막 이렇게 전해주는 자들이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이 처녀가 아무것도 남자를 모르는데 이 속에서 쿵덩쿵덩 뛰고 뭐가, 뭐, 이 입덧이 오고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가르쳤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안 가르쳤죠? 누굴 보냈죠? 그때 보냈을 때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전쟁하듯이 막 하는데 나서가지고 막 싸워주고 막아주고 하는 천사장의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지, 그 다음에는 이, 뭐, 천사의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천사 숫자는요,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뺑 둘러치고 다 죽일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아주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죽을 것 되니까. 그래서 막 벌벌벌벌 떨고 난리를 칠 때 엘리사가, 야, 쟤들보담도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세례와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하이어라키가 이 계급이 있습니까? 그 계급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까? 지금은 우리 천사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하죠. 야, 천사 어떻게 생긴지 알아? 천사 몇 명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글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가면 천사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 사보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냥 천사는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하면 어떨 때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급하게 뭐가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와서 애들을 막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도 모르는 어떤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천사의 계급과 수와 모양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미결로 남겨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예.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9번은 제목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이다. 우리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다. 천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있다 그런다고 그걸 우리가 믿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확실히 있지만 무엇이라고 설명을 1, 2, 3, 4, 7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히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서클 내에 많았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절대로 천사는 숭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10번 따라서 우리 10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신적 영광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그 속내가 그렇습니다.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천사에게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 영광을 떼어주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11번 아주 중요합니다. 11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1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야 뭐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부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천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거 기억나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기억나죠? 천사가 뭐를 흠모합니까? 천사는 전도를 원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막 새 생명이 벌떡벌떡 뛰고 막 죽은 자가 막 돌아오고 막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죄악이 물러가고 하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은 천사는 원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 전에서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어쩌면 뭐 한두 명 많은 사람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역사가 다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서툴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든지 아니면 막 큰 소리든지 우리 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분 이야기를 해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여기가 뛰게 만들고요. 여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일로 믿어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고백하여요?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감각기관 중에 구원에 관계되는 감각기관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 잘합니다. 그거는 다음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어디로 믿어야 됩니까? 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간혹 묻잖아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디로 대답하면 되죠? 예, 입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입도 안 물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죽은 뒤에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 그런 건 일로 믿어서 대답은 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최현장에서 막 뛰는 게 누굽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못하니까 찬송가에 시로 지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 실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뭐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조력하는 자들입니다. 12번. 이런 12번 같은 제목이 왜 자꾸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12번 시작. 천사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막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천사에 대한 생각과 그 천사가 다시 안 나타나나 그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하는데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각인데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요. 꽤나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그런 데 많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요. 무슨 형상을 만들고 성자들의 그림을 갖다 붙이고 그 앞에서 많은 그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넘어갑니다. 13. 지금부터 천사만 이 피조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13번부터는 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관한 이야기. 13번 하기 전에 제가 얘기 하나만 딱 하고 우리 커피 맛있게 마시고 억삭삭 쉬다가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막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귀에 관한 이야기 다룬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천사가 그제 실제 한다 그랬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존재하는 거 믿으세요? 이 믿는다는 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답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 마귀 있어요. 마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 13번부터 다녔는데 캐나다에 진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교회가 좀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교회를 좀 레노베이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부로 싹 바꿨습니다.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뭔가 하면은 성도 여러분들 미국에도 PCUS에 미국 장로교회나 감리교도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 다음에 이피스코펄 철 성공회 미국 성공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여기 포디움이 하나 있고 저기 포디움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거 보셨죠? 네, 두 개 있는 거. 그런데 이 교회가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딱 센터에다가 뭐 두 개를 뭐 해야 그러고 한 개를 딱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딱 한 개를 만든 거죠. 우리는 뭐 복판에 가면 이 기둥 때문에 지금 일로 와 있지만은요. 거기는 막 툭 터져 있으니까 복판에 한 개를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말씀이 생긴 거 있죠. 어떤 집사님이요?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됐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됐냐고. 우리 캐나다 장로교의 전통은 이게 반드시 두 개라 해야 된다고.
아, 이거 환경은 어떠냐고. 이건 반드시 두 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요, 이상한데 에너지가 다 뽑아지는 거죠. 교회는 이상합니다. 그거 한 개만 어떻고 두 개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그거 물고 늘기 시작하니까, 맞아. 그거 왜 두 개 하지? 한 개. 근데 한 개를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것 같아요? 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막 그, 한번 얘기해서 다 뭐, 한 개인데 됐어. 그러면 뭐, 넘어가면 되는데, 막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막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 왔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을 시켰습니다. 해결을 시킨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한번 이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아, 두 개를 하자 그러는 것도 이해가 가고 한 개도 이해가 간다고. 옛날에 두 개 있었으니까 뭐 두 개도 괜찮고 한 개도 괜찮은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이크가 한 개를 썼겠습니까? 두 개를 썼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이 썼다고. 한 개가 뭐고 두 개가 뭐냐고. 그저 그 내용을 듣고 주님 앞으로 잘 돌아오는 그런 사역이면 되지 않냐고. 근데 지금 한 개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빈들로 나가시고 해변가로 나가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막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프레임을 다시 해서 크게 딱 그려보면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예 회의에서 그제 한 개 하자 두 개 하자 그래서 했으면 되는데 하나 만들어버렸으니까 이제 말썽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야 그러고 이게 물고 들어오는 놈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는요, 교회마다 건축할 때 그 메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하나, 직분자를 뽑을 때 너무너무 그 메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는 아이 괜찮아, 나 뭐 다음에 되면 되지, 다음에 되면 되지. 근데 섭섭한 마음을 싹 집어넣으면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기분이 이상해. 저 집사님도 나를 안 찍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탁 내려갑니다. 저 집사님도 안 찍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 표가 그만큼 안 나왔지. 참 무섭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가 몇 개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커피 마시고 나서요. 마귀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는요, 우리가 꽉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니까요. 나가서 커피 맛있게 좀 드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마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멈춰볼래요? 요거 화면 멈춰볼래요? 교회가 유람선 같아요? 교회가 전투함 같아요? 예,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상당히 한번 생각해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타고 가면 음식은 마음에 드는지 분위기는 좋은지 다음에 이걸 다시 탈까 말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 서비스를 해주는지 이런 데가 이 유람선입니다. 교회가 유람선과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싸울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복종하고,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투하고 막 그런 겁니까? 그럴 때 교회는 전투함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 다음 있으면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마 끝이 싶은데 예, 불 한번 켜주시겠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피 흘려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죠? 다 같이 대답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 대답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 반석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 같은 교회 이를 세워주셨는데 이 역할이 뭡니까?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거기 얘기할 때 보면은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권세는 1차적으로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성경도 미국이 지금 최강 막강입니다.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러시아가 지금 또 막 치고 올라옵니다. 탈레반이나 아니면 지금 그 알카이다나 이런 데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단체는 뭡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한 명이 있건 다섯 명이 있건 그 교회가 싸우건 어떻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잠시 빨리 살펴보려고 그러는 게 마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천사도 실제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한번 보십니다. 13번. 성도님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번 보십니다. 13절. 13번. 13번이 뭐 일단 되어 있으니까 1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이유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하고 막다트려졌을 때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자꾸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 머리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 보시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렵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관한 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슬슬 피하면 되진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양보도 하고 뭐 하지만은요, 딱 마귀하고 주로 마귀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할 때입니다.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럴 때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요, 근신하고 깨어 있고 대적하고 이렇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는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딱 죽는 날 끝납니다. 이렇게 이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귀에 대한 실체들을 이렇게 좀 봅니다. 1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악의 영역. 그럼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과 그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성경을 보시면 마귀가 이게 귀신이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이튼, 사탄은 단수,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귀신 그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갈 때 그 가다라 지방에 광인이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너 이름이?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자기를 저기 돼지 떼에다가 들여 보내주기를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돼지 떼한테 가라 그랬더니 한 2,000마리가 그냥 가서 몰살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마귀하고는요. 어떻습니까? 화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하면 큰일 납니다. 화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화해를 딱 했다 그러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마귀와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도님들 그런데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마귀하고 우리 형제들하고는 화해를 해야죠. 사람들하고 막히면 풀어야죠. 마귀하고 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늘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늘 물리쳐야 됩니다. 가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들이나 이런 데는 타협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고 그건 다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합니다. 꼴딱꼴딱 쏘고 넘어가는 거죠. 마귀하고는 타협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귀와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워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 16번.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럴 때 마귀는 뭐라고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럼 마귀의 그 사악한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피조물이면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그 사악함이 나왔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나 그러면 마귀는 타락한 본성에서 사악함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창조한 것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악합니까? 그러면 타락하고 나서 그 타락한 데서 그 사악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7번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이제 17번 같은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7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캬 죽어버리시죠. 그런데 언제 이 마귀를 없애버립니까? 요한계시록 쫙 끝날 때 바텀레스라고 하는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다버리기 전까지는 마귀를 이렇게 놔두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 대답을 못합니다. 그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그 아예 처음부터 그놈 이 타락할 때 잡아가서 없애버렸으면은 인간들이 죄도 안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러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7번 보시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악신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좀 허락을 해서 이렇게 무언가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뭐 여쭤보죠. 우리 성경 구절 두 개 나옵니다. 욥기 하나에 두 개 나오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늘 의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누가 나타났나 그러면 사탄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그놈의 자식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어느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처럼 아주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전하고 바른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이런 것 이런 거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소유물 한번 쳐봐라. 그리고 그 몸에만 손대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것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옆에 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대단하면은 사탄을 꽉 잡아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죠. 욥으로 하여금 깨달음과 믿음을 정금같이 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이 더 단련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걸 허락하죠. 근데 욥이 이런 걸 당하는 걸 허락하는데 사단에게 몸만 손대지 말고 하라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이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왔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너 그래 욕 그래 해봤냐? 아이고 뭐 까닭이 없이 지가 그러겠습니까? 그 몸에 손을 대보면 지가 확 또 하나님 저주하고 배반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무엇은요? 생명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안 죽을 만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힙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요. 막 너무너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와를 가지고 막 긁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있는 와이프는 또 막 갖다 확 갖다 내다 지르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칵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칵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막 칵보다 돼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대화하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욕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지금이니까 알지만 당사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잖아요.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 붙드는 거잖아요. 욕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친구들이 세 명 와가지고요.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위로하러 와가지고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 봐도 저게 위로를 한다는 말이 사람 참 이상해. 위로한다 그러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러면요. 뼈다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위로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그렇겠냐. 빨리 회개해라 회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 있죠. 모르겠는 거 있죠. 성도들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가 움직입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꽉 단칼에 없애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지난주 일날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이 추어탕을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 미꾸라지를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키웠습니다. 한 논에다가는 미꾸라지를 토실토실한 거 잘 넣어놓고 또 한 논에 똑같은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거기 뭐 넣어놨다 그랬습니까? 메기를 집어넣어놨다 그랬습니다. 메기는요, 미꾸라지 많이 못 먹어요. 지가 돌아다니면서. 먹어봐야 메기, 뭐, 쬐끔한 요거죠, 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느 논에 있는 메기가 훨씬 더 토실토실하고 아주 팔팔했겠습니까? 예, 메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꾸라지 입장에서 보면 메기가 없는 게 좋죠. 그런데 메기가 없는 논의 놈들은 보니까요, 비실비실하고, 이거 뭐, 눈이 동태는 거고, 이게 막, 이게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를 있는데, 메기를 집어넣은 데는요, 메기가 다니면서 한 마리씩 잡아먹고, 점심 때도 잡아먹고, 저녁 때도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난리치고, 막 숨어서 뭐 하고, 숨바꼭질하고, 뭐 이런다고 막, 이 몸에 이게 생기나 이런 게 대단한 거 있죠.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귀의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지는 뭐 이런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고 붙들고 만약에 이게 유혹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대적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할 때는 믿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 욥에 관한 거는 이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17번. 마귀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권능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가 허락을 받아서 날뛰고 이렇게 해도 승리는 누구 겁니까? 승리는 우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큰 전쟁을 이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전투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이겨놓은 전쟁의 조그마한 전투들 결국에는 이렇게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게 18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있으면 한번 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 허락을 받고 이게 왔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어떻게 해요? 틈을 타지 못하게 깨워서 건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욥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해먹당합니다. 그럼 뭐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 모르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아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어떡합니까? 깨워서 건신하고 텀을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최대한으로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요. 19번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사탄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녀석은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에 등장해서 언제 없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 단수로 되어 있고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은 이렇게 복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20번.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위대함과 부요함.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묵상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은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부요함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슴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자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자가 세상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으면요. 나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미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충현교회 다녔습니다. 그때 충현교회 목사님 성함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만 하여튼하고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신성경 목사님도 계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요, 이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이런 말 했습니다. 나 저 그거 읽고 아주 뒤집어질 뻔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대통령 됐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장로 노릇 하듯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노로 잘했다는 뜻입니까? 못했다는 뜻입니까? 장로노로 다들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보고, 야, 참 뼈 있는 얘기 하셨다, 뼈 있는 얘기. 실제로 그분이 참 야당의 지도자다 하고 그런데 교회 장로님으로서는 그렇게 본을 못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부탁한다고. 장로 노릇 하시듯이 가서 대통령 노릇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으면요. 그냥 자기 역할 제대로 못 합니다. 자기 역할 제대로 못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요. 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창조에 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거라 이렇게 보면 나가면서 별, 달, 나가면서 아침에 새벽에도 나가면서 햇볕, 뭐 풀 하나부터 전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풍부함을 좀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면서 살아계십니다. 우상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안 해도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함과 부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20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묵상을 하십시오. 이게 켈빈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경건한 묵상. 예. 만물이 심히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상을 하시면요. 모든 것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21번. 그러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됐죠, 그죠? 예, 21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거룩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2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가 우러난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에 우상을 만들거나 화상을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가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거 관계만 끊임없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빨리 한번 해봅니다. 15장.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큰 제목 모르셔야 됩니다. 1번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셔 사람이 따먹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했냐고 그럽니다. 그게 그 말할 때 굉장히 고약스러운 게 들어있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기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따먹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나무를 만든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번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락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흙으로 만들었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전적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육체와 영혼의 상이점. 영육으로 되어 있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영과,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된 거는, 그럼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영혼 불변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는 언젠간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게 신비한 거죠. 제가 죽으면, 제 무덤이 있으면 그 풀이 내려와가지고 제 엘리먼트를 먹을 거 아니에요. 풀이 저한테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 다 뽑아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전 죽었다 치면. 그럼 풀이 곱게 자라 있으면 소가 와서 그걸 오매오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의 소고기하고 이런 데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그 소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게 다 어디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홀연히 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서 에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고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요. 3번.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주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속에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상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학자들이 싸웁니다. 영혼에 담겨 있다, 하트에, 마음에 담겨 있다. 뭐 우리는 그 관심 안 써도 됩니다. 어디든지 하여튼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4번. 근데 이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죠. 그렇죠? 4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 형상의 참 성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함으로써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다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뉴 크리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 5번. 모르셔야 됩니다. 영혼 유출에 관한 만이교도의 오류. 그 다음 6번. 영혼과 그 기능. 영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7번 보시면 근본적인 기능으로서 영혼의 기능이 언더스탠딩이 있고 윌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오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으로서 언더스탠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은 뭡니까? 이거는 이렇네, 저거는 이렇네, 사리를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윌은 뭡니까? 사리를 분별해서 그거를 자기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윌입니다.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이제 이거를 왜 넣어놓은 이유가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럴 때 아담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기 이제 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5장 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8번까지 왔습니다. 8번. 아담이 이 선악과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이 나가죠. 그 모여있어 자기 위에 의해서 의지에서 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보십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고기에다가 만드셔가지고 왜 그때 뱀을 어떻게 저쩌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영혼의 기능,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과 그 언더스탠딩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영혼의 기능 중에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접근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의 어떤 분석적인 것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봐도 아주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많습니다. 그중에 근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언더스탠딩이고 하나는 의지라고, 윌이라고. 언더스탠딩은 뭡니까? 그럴 때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것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윌은 뭡니까? 그렇게 판단된 거에 의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지라는 언더스탠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윌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됩니까? 안 따먹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따먹는 쪽으로 자기 위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실 때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미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려고 그럴 때 막 안 되지 그러면서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지금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이런 것을 캐내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재밌어요. 근데 그 뭐 따먹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도 벌써 모세가 한참 뒤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쓰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세상 사는 게요. 참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잘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능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을 주셔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서도요 주님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또 우리 함께 귀한 또 기독교 강요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밝혀질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 하나 둘 다 깨닫게 하셔서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집에 잘 도착해서 평안한 가운데 식구들과 함께 오늘 저녁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정을 또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서 키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 연세되신 분들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희춘자매 수술 마치고 이제 잘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선환 집사님 또 수술 날짜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을 때 우리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